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8월 30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갖고 기도 기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한 그런 분들이 정말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주 쉽게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간증을 들을 때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다니엘 김 선교사의 짧게 편집된 설교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이죠.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독신주의자가 아니고 독신을 바라지도 않고 독신의 은사를 갖는 것은 더욱더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잠시 만남이 있었고 그분이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었던 그런 자매였나 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더랍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오래전 자신이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이 생각났었답니다. 그리고 그 훗날 꼭 해야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오래전 약속의 사역, 그 사역을 그 자매가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어떤 안개같이 뿌옇게 끼어 있던 것이 걷히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바로 교통이 됨을 느꼈다고 합니다. 기도 중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이 있고 그것을 느끼고 그 걸림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실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혔다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아,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실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 자체로도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같이 되어 흐를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참 한번 옆에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을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기도의 조건을 갖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했던 기도를 짧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가 얼마나 소중한 진리로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신비를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나에게 이제 자유가 없고 꽉 막혀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밝히 자신에게 드러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지 않은가? 다 그만둬야 되지 않은가? 지금 내 생활이 즐겁고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나를 가두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죠. 구원은 자신을 얽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을 때에 더 넓은 진리가 나에게 오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진리에 의해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사실 구원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내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죽음 이후에 대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자유롭게 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 안에 갇힌 자는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비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이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아멘. 신비는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여기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떠한 사실을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세상 경영 방식, 시간에 따라 드러내진 그 시대에 맞게 드러내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신비는 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인만이 상속자로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위대하고 감사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를 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것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사이비와 정통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비는 밀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만이 아는 지식을 비밀스럽게 감추어 그들만이 공유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누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떨 때 감정을 너무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지만 저는 이 에베소서 3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감정이 올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잔잔히 시작하던 사도 바울은 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상속에 대한 것이 그것이었고 큰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 자신은 아마도 그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들에게 빨리 복음과 이 중요한 기쁜 소식과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흥분과 더불어 아직도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그들이 안쓰러워지고 기도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그런 느낌을 또한 갑자기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 8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은혜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다니. 영어로는 정말 What an honor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사역임을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신비를 이제 밝히 보이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르키메데스라는 이야기 아시죠? 대장장이들이 받은 금으로 왕관을 만드는데 다 쓰지 않았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금을 빼돌린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왕관을 보면 얼만큼 금이 이용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고대 시칠리아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자신의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피를 통해 금의 양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레카라는 말을 외치며 알몸으로 목욕탕을 뛰어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알았다, 나는 찾았다 라고 하는 유레카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는 이 전에 없었던 진리가 아니지요. 단지 이 진리를 지금 알아낸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에 매달렸던 그 나에게 궁금했었던 나에게 그 진리가 나에게 와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기쁨은 실로 굉장히 큽니다. 진리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을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슬픈 일입니다. 유레카 하는 대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새로 알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하고 외치며 기쁨을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신비가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급하게 빨리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통해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것이죠. 11절입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이것은 순간적이거나 잠시 있을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있었지만 감춰져 있었고 이제 드러났지만 사실 이 진리는 이전에 없었던 진리가 아니고 영원전서부터 이미 주님 안에 있었던 진리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신비를 알리기 위해 믿음을 통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 이제 정말 나아가자 하고 생각하며 이방인들, 주님, 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 본인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과 그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을 생각하며 마음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생명이 급하고 영생이 급하고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급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가 또한 급하고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가 참 필요함을 느끼고 이렇듯 사도 바울은 그 대상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에 어둡고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난 진리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강하게 이미 드러났음에도 지금 이 현 시점에 말이죠. 아직 사람들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어두워서 이전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베일에 가리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래서 보면 첫째, 임무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마치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것처럼 저희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임무에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책임을 느낀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이 본인의 일이라고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본인의 임무에 감사하고 흥분되고 자랑스러우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모습이 정말 좋게 느껴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한 미국 교회에서 하는 사경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농담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막걸걸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 중 자신이 설교하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응급으로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을 끌고서라도 나가야지 자기 설교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설교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설교에 마음에 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좋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느꼈던 것은 그분은 자신의 임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무를 그렇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할 대상을 생각하며 뜨거운 마음이 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고 그 진리와 경륜의 대상이 보여졌을 때 유대인 중의 유대인으로서 자랐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대상, 아직 그 진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는 대상, 자신이 아니면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조급함을 갖게 하는 그 대상, 주님이 마음을 주셨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그 대상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전할 대상이 있다면,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주님의 부담이 있다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랑스러운 임무,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해 열린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마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무를 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느꼈을 때 그 대상을 사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생기면 주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진리와 진리를 전할 대상을 생각할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매일 이런 마음이 생겨 무릎 꿇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가끔이라도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리가 귀에 들어오고 이 진리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진리를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들 혹은 복음을 몰라 영원한 사망이 정해져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그들을 향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때론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자주 들지 않는 저희 모습에 또한 회개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리와 본인의 사역과 뜨거운 마음이 일게 되고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렇게 삽입구절처럼 본인의 기도하는 바를 집어넣습니다. 15절입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했던 이 기도는 확장하여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기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뜨거운 마음이 들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섯 가지 짧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각 개인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며. 둘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그리하여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세 번째,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을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달을 것에 대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네 번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있기를 또한 구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가 21절만 읽겠습니다.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의 힘은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힘은 그 기도를 이끄는 동기에 의해 그 힘이 부여됩니다. 기도의 동기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한 축이요, 기도의 대상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이 또한 한 축입니다. 저는 기도 기계가 되는 것을 권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옆구리를 콕 찌르면 기계처럼 나오는 기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웅장한 말과 어려운 단어들과 어떤 홀리해 보이는 분위기와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물론 아니지요. 저 유명한 설교자 무디와 그의 아내가 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무디는 그 가족에게 가정 예배를 리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남자는 성경의 어려운 말씀을 인용하고 웅장하고 상징적인 단어를 쓰면서 그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친 다음 더욱 장황하고 멋진 말로 길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정예배가 끝나고 무디 사모님과 그 예배를 이끈 가정은 꿇었던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길게 기도하고 있는 무디를 생각했지만 사모님은 알아차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이끈 그 내면, 그 동기가 얼마나 공허하고 비어 있었으면, 그리고 의미 없는 말잔치로 꾸며졌었으면 그렇게 뜨거운 무디 목사님을 잠들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려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그에 앞서 기도의 동기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도리어 짧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자체, 그 부분을 집중하여 읽기 이전에 13절까지의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장황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 눈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특히 저희는 어떤 대상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도 기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안이 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그 동기 중 하나이고, 기도의 대상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또한 다른 하나입니다. 진리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놀라운 경험을 소원해 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동기가 우리를 기도로 이끌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기도의 기계가 되지 않고 저희가 대상을 향하여 진리가 바탕이 된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고 정말 주님과 저희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일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또한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